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중앙아시아 막이 오른다. 김주연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아바이를 다루는 아바이학이나 나보이를 연구하는 나보이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어휘들만 모아서 분석해놓은 아바이 백과사전, 나보이 용어사전도 전시되어 있었다. 정성껏 재본되고 멋진 사파까지 곁들인 책들을 보면서 와 하고 감탄사를 내뱉었더니 처음에는 조용히 불만 켜고 끄던 아주머니도 은근히 자부심이 생겼는지 조금씩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가이드처럼 전시실 하나하나의 주제를 요약해주기도 했는데 말이 빨라서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곳에 전시된 수많은 작가들, 수백 년의 세월과 광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그들의 삶과 대표작을 다 알고 있는 아주머니가 대단해 보였다. 그것도 쓱쓱 대걸레질을 하면서 작품의 표지만 흘끗 보고는 바로 설명을 이어가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문학박물관을 나오면서 또 한 번 반성의 시간이 찾아왔다. 전시실을 몇 시간이나 둘러보았지만 생전 처음 듣는 이름과 작품들이 너무 많았다. 퇴르크 문학의 아버지, 나보이. 문학박물관을 나오니 바로 앞에 서 있는 동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 손에 책을 든 채 우아한 포즈로 사색 중인 나보이의 동상이었다. 우즈베크 민족문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알리셰르 나보이는 당대에 널리 쓰인 아랍어나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퓨르크어를 사용해 문학작품을 쓴 최초의 작가이다. 우즈베크인들의 나보이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또한 카자흐인들의 아바이에 대한 사랑 못지않아서 나보이란 이름의 주와 도시도 있고 수도 타슈켄트에는 그의 이름을 딴 거리와 박물관, 나보이 극장과 나보이 지하철역 등이 끊임없이 이 위대한 작가를 소환하고 있다. 사실 나보이는 우즈베크뿐만 아니라 퓨르크 민족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작가다. 프롤로그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중앙아시아는 서로 다른 문명들이 층층이 쌓여 퇴적된 곳이자 다채로운 문화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에게 맞춰 변형시켜왔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도 마찬가지였다. 페르시아와 아랍에 이어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영토를 정복한 튀르크계 민족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여 무슬림이 되었지만 아랍이나 페르시아와는 다른 고유의 이슬람 문화를 꽃피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신들의 언어로 창작한 문학작품이었다. 모든 무슬림에게 아랍어는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매일의 기도와 예배를 주관하는 용어이자 성스러운 쿠란의 언어인 아랍어는 그 자체로 이슬람의 정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와 일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이 지역에서 아랍어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했다. 위대한 시인과 재상들을 배출하면서 이 지역에 깊고 뚜렷한 흔적을 남긴 페르시아의 언어 역시 꾸준히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튀르크인들은 종교와 정치, 문예 및 행정 분야에서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쓰고 일상생활에서는 튀르크어로 소통하는 이중언어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갔다.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하는 지역이라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자국어로 된 문학이 없다는 것은 튀르크 민족의 문화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바로 이때 알리셰르 나보이가 등장한 것이다. 그가 튀르크계 문자 언어인 차가타이어로 글을 쓰면서 튀르크족은 비로소 모국어로 된 문학작품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후대의 여러 튀르크 민족들이 자신의 언어로 집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나보이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위치한 헤라트에서 태어났다. 티무르 왕조 전성기에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란 나보이는 궁정의 고위 관료로 일하면서 틈틈이 글을 썼는데 당시 통용되던 아랍어와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튀르크어로 집필했다. 나보이의 대표작으로는 다섯 가지 사랑 이야기로 구성된 함사가 손꼽힌다. 본래 함사란 다섯 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하나의 장르인데 나보이의 함사는 차가타이 튀르크어로 쓰인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우즈베크 친구 이브라힘의 말에 따르면 함사는 지금도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며 현대의 우즈베크어 자체가 나보이의 문학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니 우즈베키스탄에서 나보이라는 작가의 위상과 의미가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아이니와 베르닥이라는 이름. 카자흐스탄의 아바이,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뿐만 아니라 타지키스탄의 아이니, 카라칼파크스탄의 베르닥도 민족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작가들이다.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의 국립박물관에서 만난 큐레이터는 아이니의 초상화를 가리키면서 타지크 민족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작가라고 소개했는데 초상화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인이라는 마을 표지판을 발견하고는 나도 모르게 반가웠던 기억이 난다. 아직 국경이 그어지지 않았던 시절,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그리고 두샨베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드리딘 아이니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양국에서 모두 기념하는 작가로, 영묘는 타지키스탄에 있지만 그의 박물관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시내에 자리 잡고 있다. 사마르칸트의 아이니 기념박물관은 소박한 작가의 성격을 보여주듯 검소하고 조촐한 집이었지만 그가 생전에 찍은 사진들은 막심 고리키를 비롯해 수많은 당대의 작가, 유명 인사들이 직접 찾아와 깊은 존경을 표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사회주의 시절, 각 민족의 고유한 특성이 억압받던 시대에 타지크어와 타지크 문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쳤던 아이니는 지금도 타지키스탄 문학의 아버지이자 민족 작가로 타지크인들의 마음에 남아있다. 소련에서 독립한 뒤에는 타지키스탄의 영웅이라는 국가 칭호를 받았으며 지금도 타지키스탄의 화폐인 오쏘머니에는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최서부의 자치공화국인 카라칼파크스탄에서도 그들의 국민 작가를 만날 수 있었다. 수도인 누쿠스 시내에 마치 서커스 공연장처럼 화려한 지붕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건물이 있었는데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카라칼파크 문학의 거장 베르닥을 기념하는 문학박물관이었다. K-POP을 무척 좋아한다면서 그 자리에서 티아라의 롤리폴리를 쳐주기도 했던 안내원은 친절하게 박물관 곳곳을 구경시켜줬는데 흥겹게 춤을 출 때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작가를 소개할 때는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이어서 신뢰와 호감을 주었다. 카라칼파크족의 삶과 역사는 베르닥의 서정시와 서사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작가라는데 나는 이번에도 처음 듣는 이름과 제목들을 받아 적느라 여념이 없었다. 알마티의 아바이 동상부터 타슈켄트의 나보이 문학박물관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의 위대한 작가와 관련된 곳을 지날 때마다 생면부지의 이름들을 마주하면서 새삼 나의 무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것이야말로 이번 방문에서 중요한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유럽의 왕조 이름은 그렇게 친숙하고 러시아 작가의 계보는 줄줄 읊으면서도 이 광활한 땅을 호령한 영웅들과 위대한 문학의 세계를 이뤄낸 작가들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러한 무지와 무관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웅과 음유 시인들의 땅, 마나스와 알파미시. 키르기스스탄 어느 곳을 가든 항상 마주치는 이름이 있다. 바로 마나스다. 일단 수도 비슈케크로 들어가는 관문부터 마나스 국제공항이다. 자국의 공항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대부분 민족의 자긍심을 상징하거나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은 인물을 고르는 경우가 많기에 이것만 봐도 마나스가 키르기스스탄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비슈케크 시내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알라토 광장에 가면 보기만 해도 압도당할 만큼 거대하고 위용 있는 장군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데 바로 키르기스 민족의 전설적 영웅 마나스 동상이다. 늠름하게 말 위에 앉아 저 멀리 텐산을 바라보고 있는 마나스 동상 뒤에는 역시나 웅장한 풍물을 자랑하는 국립역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도 마나스에 관련된 책과 그림, 판화 연작 등 다양한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원래 이 건물은 소련 시절에 야심차게 지은 레닌 기념관이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한 뒤 레닌 기념관은 키르기스스탄의 민족 정체성과 역사적 뿌리를 전시하는 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했고 박물관 앞에 근엄하게 서 있던 레닌 동상은 건물 뒤쪽 작은 안뜰로 옮겨졌다. 그렇게 옮겨진 빈자리에 레닌을 대체할 민족의 영웅 마나스의 동상이 서게 된 것이다. 소비에트 시절 서로 다른 15개 연방을 하나로 묶는 이념이 레닌과 마르크스주의였다면, 그런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이후 각국은 민족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자국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 그로 인해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를 포함해 구소련 국가들에서는 자국의 종교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영웅을 소환하거나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마나스가 바로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 키르기스 민족의 정체성이자 자부심. 사실 소비에트 이전까지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단일한 민족 국가라기보다는 씨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살았다. 연방이 해체된 뒤 각각의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자 이제 하나의 민족 국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을 결합시킬 구심점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티무르 대왕, 타지키스탄의 이스마일 소머니, 카자흐스탄의 아흐메드 야사위 등 역사적, 종교적 위인들이 대거 현대로 소환되었고, 이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동상, 박물관 등이 새롭게 세워지거나 다시 지어졌다. 독립 이후 키르기스스탄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키르기스 부족의 전설적 영웅이자 위대한 전사 마나스를 구심점으로 내세웠고, 국가 전역에 그의 존재감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실제로 비슈케크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곳곳에서 마나스 기념비나 동상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탈라스와 우슈인데, 그중 탈라스는 전설 속 영웅 마나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으로, 도시 전체가 마나스 기념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내에는 마나스 박물관과 마나스 공원 및 그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장소라고 알려진 묘까지 마련되어 있으며, 물론 가묘이다. 수많은 키르기스인이 이곳을 순례하러 먼 길을 찾아오곤 한다. 1995년에는 마나스 서사시 1000주년 기념 행사를 이곳 탈라스에서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우슈는 남부 페르가나 지역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 제2의 도시인데, 이곳에도 시내 곳곳에 거대한 마나스 장군의 동상이 우뚝 서 있다. 페르가나 지역은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세 나라의 국경이 똬리를 튼 뱀처럼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으로, 예로부터 서로 다른 민족과 국적, 언어가 미묘하게 섞여있는 지역이다. 키르기스뿐만 아니라 우즈베크, 타지크 등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민족의 통합 혹은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웅이 더욱 절실했고, 먼 옛날 추원과 산속에 흩어져 살던 키르기스인들을 규합해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 영웅 마나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